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살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리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죠. 그러나 늘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어서 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그러기 어려운 일이죠. 이삭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족장들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교적 순탄해 보이는 이삭조차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해가 언젠가. 이게 보니까 그 앞에 이 나온 얘기와 연결시켜보면은 기근이 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지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곳 그 남쪽에 이렇게 머물게 된 것이죠.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뭐 단순히 농사 짓는다는 게 그냥 아 올해부터 농사를 지어야지 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개간하고 농사 준비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우리 농사 지으면 뭐 정확히 수확량이 몇 배나 나오는지 정확히 다 모르죠. 어떤 건 뭐 정말 뭐 30배가 나올 수도 있고 통상적인 수확량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얘기예요. 꼭 100배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뭘 많은 걸 비교할 수 없는 양을 말할 때 100배나 많다 뭐 1000배나 많다 이런 표현을 썼듯이 100배나 많았다는 게 하나 뿌렸더니 꼭 100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고 외지인으로 살면서 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원지역에 사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안 편하죠. 남이 잘 사는 걸 보는 걸 뭐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이렇게만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야, 하나님 복을 주시면 100배가 생기나 보다. 그래서 헌금을 뭐 만 원 하면 100만 원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운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다. 누구는 뭐 씨앗을 뿌렸는데 뭐 씨앗이 다 말라버렸는데 누구는 30배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구는 60배를 얻을 수도 있고 100배를 얻을 수도 있는데 100배를 얻은 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둔 만큼 씨 뿌린 만큼 수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고 우리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생각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그 결과로 이게 지금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죄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복을 안 주는 게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을 많이 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뺏어가고 그 복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게 복입니까? 우리는 뭐가 자꾸 소유가 늘어나는 걸 복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면은 안 주는 이유가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주는 거는 주는 것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힘이 부자가 되었더니 누가 시기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를 한 거예요. 그 땅 원주민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되게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죽기 살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정말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딱 일하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면 어떡해요? 이쪽에서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지인들이 와서 잘 살면 진짜 이게 시기가 나거든요. 여러분 이 인간이 이게 죄악의 본성이 이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찬찬히 보면은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 행전이지만은 요 앞에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이 시기 행전이에요. 시기 행전이라고. 죄인들의 역사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도 시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그 뭐 하갈이나 무슨 뭐 사라나 다툰 게 왜 생겼어요? 임신이 되고 나니까 임신 못하는 사라 뭐 그렇게 뭐 투박하게 되고 임신 안 되는 걸 또 이게 또 이게 되는 사람이 시기하게 되고 뭐 하여튼 이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야곱이 결국은 또 에서를 장자권을 시기하고 나중에 또 뭐 또 요셉은 가면 형들 10명 형들이 요셉을 또 시기하고 아 뭐 다니엘이 무슨 뭐 내 왕 다섯 왕에 걸쳐서 또 뭐 그렇게 총리를 하면 또 시기하고 여러분 이거 보시죠. 다 시기 아니에요. 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현직 왕이 되었어도 그놈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이게 뭐 시기 열전이죠. 뭐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세상은 온통 시기구나. 아, 저는 교회 오면 시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웬걸? 누가 성경만 잘 읽어도 시기하는데 뭐. 그러고 비웃어요. 아, 저 사람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잘 읽는데 나 아나운서 아니거든요. 나 기자했거든요. 아니 농담이지만 인간이 참 진짜 못됐어요.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지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선한 구석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외 모든 것은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건 하나도 선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가망이 없어요. 고쳐 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여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와야 되지 여기 고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고쳐서 못 써요. 고쳐 쓸 수 있는 게 교육의 패러다임이죠. 교육하면 뭐가 다 잘 됩니까? 교육하는 사람도 시기심 더 많아지죠. 오죽하면 PhD를 갖다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의 약자라 그러겠어요. 아니, 박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거 받으면 박사학위 받으면 평생 뇌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시기가 더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남이 아는 걸 더 시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남한테 시기심만 조금만 불러일으키면 그냥 이게 뭐 깨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수도승이 말이죠. 그 광야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수도를 하고 말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제 사탄이 가서 쫄기한테 야, 가서 한번 한마디만 해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서 야, 네 친구가 이번에 교황이 됐다 한마디만 해라. 뭐 여자를 유혹해도 안 되고 돈으로 유혹해도 안 되는데 야, 네 친구가 뭐 잘 됐다 그러면 사람이 시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죽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대는데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잘 사니까 이게 뭐 배가 엄청 아프죠. 그랬더니 그 어떻게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야, 그래서 참 시기심이라는 게 희한하다. 우물을 그냥 갔다가 자기들 거기 안 사니까 그 우물 갔다가 가서 밤에 가서 그냥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제 뭐 과수원에 가서 설이라는 거 하잖아요. 먹지도 먹을 만큼 가져가면 괜찮잖아요. 아니 뭐 사과 매달 따가고 뭐 배 매달 훔쳐가는 거 뭐라 그러겠어요? 먹지도 않을 걸 그냥 잔뜩 가져간단 말이에요. 갖다 버릴 걸.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말도 못하죠. 예. 이게 뭐 이 고가 조정하느라고 갖다 버리잖아요. 풍작이 되면은 이걸 뭐 어떻게 할 줄 없어요. 다 버린다. 그래야 곡물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여튼 간에 참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식인종들끼리 이게 백인들 흉을 받겠습니까? 쟤들은 잡아먹지도 않으면서 왜 죽인대? 서로 왜 죽인대? 아, 우리는 먹을 만큼만 잡아먹지 않냐고. 그러니까 참. 우물을 왜 막습니까? 그, 이 중동지방의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도 먹지도 않고 그걸 막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도 참 그렇게 또 칭찬 한번 했더니 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자손대까지도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인간하고 약속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약속을 깨기 위해 약속하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 약속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뭐 잘 살자고 했지만 아니 이제 뭐 아브라함은 죽었고 계약 당사자는 그 아들이 또 잘 사는 꼴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게 이게 늘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키워드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도 명령하셨고 또 인간 살다가 보니까 또 제대로 좀 자리 잡고 사나 했더니 또 아비멜렉도 떠나라 그러네. 떠나라 그러네. 그럼 출애굽이 뭐예요? 아, 나중에 그 이 요셉이 나가서 잘 총리가 돼서 70명 가족들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이 바로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총리가 되더니 그 저기 저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이걸 노예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그 노예를 만들어 놨다가 열 가지 재앙을 만나서 떠나라고 하는 게 출애굽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서 보냈습니까? 데리고 있으니까 하도 재앙이 생기니까 야, 이 재수 없는 놈들아 이제 그만 나가라. 이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게 이거 여기다가 무슨 뭐 털을 잡고 살겠다고 그렇게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란 이 보이는 것에서는 언제든지 떠나야 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출발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착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게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이 있다. 언젠가는 그 길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는 것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이 드는 게 뭡니까? 늙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의 곳간을 늘리는데 관심을 너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곳간을 늘리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뭐 잘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다. 여기 소유를 쌓지 말아라. 그리고 소유를 쌓은들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소유를 쌓으면 쌓을수록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기업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재벌은 안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재벌 하나씩 통째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 뭐 절대로 난공불락일 것 같은 재벌들 다 날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의 합병이라는 게 뭡니까? M&A라는 게 뭐예요? 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뺏어먹고 뺏어가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뭐 그러다가 또 해외 도피하고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뭐 도피해서도 잘 산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이 참 이삭이 재밌어요. 여러분 이삭 우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우물 어디를 파야 얻나?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우물을 파기 전에 옛날에 팠던 우물을 먼저 찾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한국말이 이게 한자로는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것으로부터 새것을 찾아내다. 이게 우리 삶의 태도예요. 신앙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4천년 된 책이에요. 그죠? 이거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팠던 우물들을 우리가 파고 있는 거라고. 그 우물들을 다 메워놨단 말이에요. 중세 천년에 암흑기가 메워놓고 무슨 놈을 라틴어로 맨날 설교를 해가지고 이걸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탄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파보면 새로운 뜻이 있고 새로 또 우리가 묵상하면 새로운 게 있고 그래서 옛 우물을 파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옛 우물을 파는 게 백 투 베이직이에요. 뭐 별 거 있습니까? 아 옛날 팠던 것도 파는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찾아요. 헬레니즘의 우리가 교육 철학 방식이나 이 모든 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이론에 뭐 현혹돼가지고 이러는 거라면. 아니요, 아니요. 인간은 생각하는 방법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생각하던 거 또 생각하고 먹던 거 또 먹고 입던 거 또 입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지 좀 바꿔가지고 트렌드를 만드는데 그건 다 돈 장난이요. 돈 버는 게 다 그거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새 거래 새 거. 뭐가 새 거예요 새 거.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던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또 파는 거 이거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옛날 우물 파다 보면 새로운 우물이 눈에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말이에요.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됩니까? 자, 19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 신나. 이게 하도 막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우물 에색은 뭐 이게 저기 뭐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우물 이름을 그래 좋다. 다툼이라고 하나 지어라. 또 하나 파가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니까 대적들이 와가지고 또 하니까 그 이름은 그냥 대적이라 그래라. 그래서 우물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건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확정된 것만이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막 서양에서는 여자도 결혼하면 내 소유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남자 이름으로.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성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꼭 이름을 붙인다. 이게 중요한 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물을 붙여요. 길에 왜 이름을 붙입니까? 그 길도 그 소유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누구 사람의 이름을 부어서 뭐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테란로는 우리가 이란하고 무슨 수교하다가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뭔 우리가 이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왜 테란로예요? 이란하고 별로. 근데 어쨌거나 그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소유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은 장명가한테 가서 지으면 안 돼.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뭐 우리 아들들 이름을 장명가한테 돈 주고 다 지어왔는데 아유 참 그때만 해도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이름은 절대로 본인이 지어야 돼. 그래서 교회 이름은 여러분 반드시 지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름을 받든지 짓든지. 아 요새 이 교회가 좀 알려지니까 뭐 어디 지방에서 막 이 베이직 교회가 여러 개 이름이 생겨가지고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막 로고도 갖다 가서 쓰고 제가 여기 해외에서도 오고 이 베이직 이름을 쓴다고 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큰아들이 참 좋더라. 근데 둘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 좋다고 그 아들 둘째 아들도 이름을 천하들하고 같이 지었겠냐.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이직을 내가 아까워서 쓰라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어? 그 베이직이 무슨 뭐 영어사전 보면 있는 이름이 그게 뭐가 내가 뭐 새로 지은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지금 나간 젊은 목사님 나간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예? 뭐 우리 제주의 베이스 캠프 처치, 뭐 라이프 처치, 뭐 지스케어 처치, 숨교회 이름 다 다르겠단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뭐 패밀리 처치, 그 다음에 더 바이블 처치, 저 성수에는 뭔 교회도 이름? 예? 뭐라고? 거듭나는 교회. 거듭나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자가 홀리 성자에다가 숫자가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구나. 그래서 성수동의 그 교회를 그냥 거듭나는 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이성동 목사가. 또 은혜 넘치는 교회가 또 나올래나 어쩔래나 하여튼 또 그렇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에서 나가더라도 베이직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받아라. 하나님이 예, 물론 뭐 미국 사람들 주니어 시니어 이런 거 쓰긴 하지만 그러나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 하나 얻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그냥 생각 없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 베이직 갖다 쓴다고 베이직이 됩니까? 베이직하고 상관이 없는지 거죠. 그게 뭐 조회수는 좀 더 나온대요. 뭐 그렇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도 가서 소송하겠습니까? 아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이 22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툼, 대적 이런 이름에서 다 빼앗겨요. 빼앗기고 다 주고 빈손 틀고 나와가지고 또 팠는데 거기까지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광장, 넓은 곳,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르호봇.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르호봇을 반드시 만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안 싸우고 안 싸우면은 르호봇을 만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게 시기당하고 질투당하면서 시달리며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시달리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달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게 경쟁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기, 저, 일본의 그, 뭐예요, 재벌 총수가 내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소학교밖에 못 나오는 바람에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건강이 나빠서 평생 내가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부모로부터 하나도 받은 게 없어서 평생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시달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평생 시달리며 살았어요. 예? 제가 입사해가지고 6년 동안 새벽 4시, 4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지금 10년째 아침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보다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나를 시달리게 하는 성도 없습니다. 예? 하도 윗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밉고 좀 뭐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나를 시달리고 괴롭힌 사람들이 내 인생의 면역력을 얼마나 키워놨는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게 무슨 복이요, 이게. 그냥 사랑스러울 뿐이야. 여러분, 시달리며 사십시오. 된 시어머니 만나서 된 시어머니 안 되면 돼. 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 부지런해집니다. 놀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시달리는 걸 각오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르호봇으로 인도하기 위한 아, 이 선물이구나, 계획이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자식이 힘듭니까? 시달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자녀들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좀 시달리게 하십시오. 예, 돈으로 키우지 말고. 그러면 애들이 르호봇을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 너무 돈으로 키우다가 망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옛날에는 고생을 돈으로 주고 사서라도 자식들 고생시켰는데 지금은 자녀들 그냥 고생 안 시키려고 부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족 찬스를 쓰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찬스 하나만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시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시달린 혜택, 그 열매로 구원받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편한 곳 꿈꾸는 우리의 꿈을 깨게 하고 늘 시달리는 곳, 고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이삭처럼 신나와 또 에색을 지나서 르호봇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넓은 곳, 더 정말 더 활짝 트인 곳을 만나는 것을 믿고 달려갈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르호봇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